날마다 이렇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태풍 나리로 말미암아 인명사고와 많은 재산을 잃은 제주도 및 수해 지역 주민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조속한 시일 내에 수해 복구가 되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민족의 고유 명절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친지는 물론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귀성길을 안전하게 잘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박진석 담임 목사님에게 영감과 지혜와 지도력을 계속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받은 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합력하여 교회를 잘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이 기쁨을 누리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통해 성령의 깊은 은혜와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와 교회 학교 가운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내실 있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교회, 영혼의 고향 같은 교회가 되도록 기쁨의 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교회가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개발하여 세상을 섬기는 제자의 공동체가 되어 한국의 롤모델 교회로 우뚝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기 사역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순모임, 각종 성경 공부, 양육 등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월에 있을 대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직하고 신실한 준비된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 민족의 앞날을 맡기시고 세계 속에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희식 목사님에게 능력의 장중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성령 충만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찬양과 예배의 모든 순서가 연합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하나 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318쪽쯤 될 겁니다. 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 아멘.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감사의 군원입니다. 이제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감사의 군원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까지 말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고민하면서 말씀 원고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초안을 들고 최종 검열자 되시는 저희 아내한테 정중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제가 같이 살면서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처음 들어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하는 말이 여보 말씀 전하는 거 재고해봐 하면서 말씀을 저한테 다시 고스란히 주더라고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함께 살면서 이렇게까지 저한테 아주 비판적이고 물론 정중하게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 토요일날 새벽기도 나오고 나서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시편 72편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는 빌립보서 펴놓고 아버지 무슨 말씀과 메시지 또 전해야 합니까? 하면서 우리 목사님께는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을 계속 새벽 기도회 때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 묵상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80% 다시 한번 다 새롭게 재조정을 해가지고 토요일 밤 늦게 담임 목사 저희 아내한테 최종 사인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격조 높은 감사인데 오늘 설교가 격조 낮은 설교가 될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에 이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화답하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격조 높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자주 못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 아이들에게 향한 죄스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운전 중에 라디오를 청취하다가 이 라디오에서 사회자랑 어린이 양육하는 전문가가 나와서 대담을 하더라고요. 그 운전 중 들었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현대 생활에 아빠들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마음은 주고 싶고 쓰고 싶은데 아이들한테 다가가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 비법 중에 하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것은 집에 들어갈 때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또 너무 큰 거는 부담스러우니까 아주 자그마한 선물 하나씩을 꼭 들고 가서 그 아이들에게 그 선물을 주라고 그러더군요. 그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방법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첫날 선물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둘째 놈이 나오면서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셨어요 하면서 아빠 그거 뭐야? 이랍니다. 아빠가 너한테 줄 선물 사왔지? 하고 줬더만은 고마워요 아빠 하고 온갖 여우짓으로 저한테 붙었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또 남자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바쁘다 보면 깜빡할 때도 있고 피곤해서 그냥 집에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루 이틀 또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가 딩동 하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저한테 나와서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면서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제 손을 쳐다보는 겁니다.
어? 아빠
선물이 없네? 흥?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옆에 같이 있었던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이제 선물 사오지 말아요. 쟨 당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물 기다린다고요. 그때서야 전 알았습니다. 이 녀석은 지금까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선물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으로부터 몰려오는 섭섭함, 이 배신감, 또 이 외로움, 그래서 이놈의 새끼 봐라 하며 괘씸한 생각까지 들었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저는 복수하는 심정으로 절대 선물 안 사들고 갑니다. 예, 자식은 유치하게 영악하고 애비는 유치하게 복수합니다. 자, 그래도요 지금까지 이 아이와 관계를 맺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이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비록 그 녀석이 아비 그 자체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아비가 선물을 사오든 안 사오든 저는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또 감사의 고백과 기도를 드립니다. 마치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3절에서 나 사도 바울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는 제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아이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인지 간에 그 존재 또 그 관계 하나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 저는 아비의 감사라고 말하겠습니다. 동시에 제 아이도 아비를 보면서 감사를 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는 아비를 보면서 아비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비가 가지고 오고 아비가 들고 오는 그 선물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를 일컬어 저는 아이의 감사라고 하겠습니다. 아이의 감사는 자기가 받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반면에 아비의 감사는 그 녀석이 내 아이라는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선물이라는 관계 때문에 그 아이 존재 자체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의 감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비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의 감사는 우리는 받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감사입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좋은 조건을 받기에, 좋은 상황과 여건을 받기에 감사하게 되는 감사입니다. 사업에 성공했기에, 건강을 되찾았기에, 승진했기에, 주식 가격이 올라갔기에, 큰 프로젝트를 땄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식이 잘 나가기에, 좋은 며느리가 우리 가정에 들어왔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내가 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거야, 그러니 이것은 당연한 누림이야 생각하는 다소 영적인 무지한 사람들보다는 분명 올바른 신앙 자세입니다. 1년 동안 농부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농사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늘이 그에게 비와 햇빛으로 화답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노력에 기대친 농산물과 곡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농부가 이 이치를 안다고 하면 비록 농사일로 말미암아 검게 그을린 자신의 얼굴과 또 깊게 파인 주름살과 이 손바닥에 구름 굳은 살이 있다 할지라도 돌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마음을 표할 겁니다. 예,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일체의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도우심으로 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주고받는 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받는 것은 참 좋습니다. 받는 것은 감사가 나오게 합니다. 자기 중심성의 원죄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받는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에게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을 일컬어 저는 아이의 감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계속 받다 보면 이 감사의 마음이 점점 낮아지면서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당연히 받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도리어 서섭하게 생각하고 원망을 하게 하는 희한한 심리적 반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지 않아도 당연하건만 주지 않았다고 서섭해하고 원망하고 삐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앙증맞게 귀엽기나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라도 내 새끼라 그런가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내 아내, 남편,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장인, 장모,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그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다 큰 남편이 아내한테 받지 않았다고 삐칩니다. 역으로 다 큰 아내가 남편한테 받지 못했다고 삐칩니다.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기대치가 이만큼인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정말 믿고 서섭하다고 합니다. 배우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시부모님 또 받을 것 받지 못한다고 비치십니다. 친정부모님, 내 형제들, 내 이웃들 다들 자기들이 당연시 받아야 하는 것인데 받지 못한다고 원망과 분노를 자아냅니다. 나에게 해주지 못하는 그 자녀가 괜히 섭하고 믿고 며느리가 미워 죽겠습니다. 특별히 이 추석 때만 되면 더욱 왜 그렇게 미워질까요? 가족들만 아닙니다. 형제들과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미워집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 나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나한테 꼭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대대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섭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 상처받았고 삐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성에 원죄적 본성을 지닌 모든 인간은 받는 것을 좋아하고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는 몰라도 곧 그것을 당연시 여기게 되고 이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섭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것만 보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기도 응답 결과만 보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아이의 감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죄의 역량 아래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받기 때문에 감사하는 수준 곧 아이의 감사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양자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자,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받기 때문에 감사하는 수준으로 계속 머물기 시작하면 우선 하나님은 전혀 힘드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힘들 뿐입니다.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우리만 토라집니다. 괜히 하나님만 섭하고 미워지고 야속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으이그 내 새끼들 거참 하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잘 양육해 나가실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6살짜리 꼬마 녀석의 삐침을 보고 애비는 웃음으로 그 삐침까지도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니까요. 그 삐침까지도 품에 안아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식을 바라보는 이 애비의 마음보다 무한대 크기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도 나 하나님께 상처받았어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삐침조차 품에 안을 것이고 허허 하면서 그놈 참 너털 웃음으로 넘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6살짜리 꼬마 녀석 선물을 사두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을 향해 아니 여보 내 선물은 없어? 흥 자식만 선물 사오고 내 것은 없다 이거지? 날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물론 경험은 아닙니다. 하고 팽 하고 심각하게 토라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늘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에 머물면 받기에 감사하는 수준에 머물면 난 당신의 배우자이기에 당신에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 아니야? 하고 받기를 주장함에만 머물면 그 사람은 상대편 배우자를 본다 하더라도 상대편 배우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나에게 주어야 하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것이 충족되면 감사를 넘어 내가 받는 것은 당연하지 하는 원죄적 본성의 무의식적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충족되지 않을 때는 상대편을 힘들게 합니다. 과도한 언어폭력과 절제되지 않은 감정분출로 상대편을 충격받게 합니다. 이 아이의 감사는 교회를 많이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직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기 중심성의 원죄적 본성과 연결되어 있는 미성숙한 감사입니다. 아이의 감사는 감사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둘 사이의 관계에 금을 깊게 패이게 하며 이것으로 인해 서로를 힘들게 함으로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할 가능성이 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3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상황에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는 고백의 기도가 우러러 나오는지요? 내가 아내와 형제들과 시댁과 친정과 장인 장모님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의 기도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지요? 혹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부하같이 밀어오르고 그쪽으로는 고개를 돌리고 싶지 않고 특별히 추석이면 신경성 두통에다 위장장애 심적 부담감으로 고생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받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는 것에 대한 감사에만 계속 머무시면 나와 하나님, 나와 너와라는 그 관계에 맺어진 우리의 삶은 이런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옥 같은 현실적 관계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아이의 감사에서 그 다음 단계의 감사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스스로 자원해서 그 단계로 올라가지 아니할 땐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과 여건으로 몰아가 버리십니다. 그거를 일컬어 우리는 위기라고 그러고 시련이라고 그럽니다. 감사의 두 번째 단계는 아비의 감사입니다. 오늘 빌립보 이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운 여러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그마치 1년 반씩이나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주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한편 고린도 교회는 바울로부터 바울의 모든 것들을 다 받은 교회였습니다. 바울로 말미암아 교회가 튼실하게 세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증거들을 확인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3절의 말씀을 굳이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해야 하는 게 신앙적인 상식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쭉 읽어보시면 도리어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무시하고 정말 저 사람 사도 맞아? 내 영적인 목회자, 내 영적인 남편 맞아? 라는 의심으로 바울을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무시하였습니다. 그 도를 넘어서 그의 외모에서는 사도성의 권위와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 할 정도로 인신공격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한창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땐 감사했겠지요. 그러나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적어야 할 상황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때 난 너 사랑해, 네가 있어 고마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했던 그들의 관계가 마치 이혼해야 할 상황과도 같다고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고린도 전서 처음 서론 부분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골 때리는 교회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목회자인 제가 보더라도 이 교회는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교회의 영적 정체성이 엉망인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생각하면서 보낸 편지인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처럼 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적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빌립보 교회로 들어왔어요. 빌립보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첫째, 감옥에 있는 바울보다도 기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없었으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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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감옥에 있는 나도 기뻐하는데 니네들 뭐하니 뭐하니 하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둘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마음 곧 겸손이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셋째, 시비와 원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넷째, 교회 지도자 되는 요디아와 순두개가 분열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섯째, 자족이 뭔지도 모를 늘 조건과 환경에 불평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보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속 터져 죽겠다,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목회에 회의가 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고, 4절에서는 기쁨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단단히 삐친 고집불통인 아이를 보면서도 또 그 아이를 늘 생각하면서도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하고 웃는 아비의 심장과 같습니다. 바울에게 무슨 비밀이 있었길래 이게 가능했을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그건 나에 대한 배신 행위야. 너희들에 대한 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야. 난 지금 너희들에게 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 이렇게 화답하지 아니하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답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와 내가 서로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와 너희가 서로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단순하고 짧은 말 속에는 나와 네가 만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너를 만나게 하시고 관계 맺게 하시고 인생을 동반하게 하신 첫날부터 지금까지 난 복음 안에서 너희와 교제하고 만나고 관계 맺기에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쁨으로 기도한다라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복음 안에서라는 이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자신이 복음 받기 있을 때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괴롭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의 깨달음을 통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복음 안에서 이제 평생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고 복음 안에서 교제를 관계를 맺고 복음 안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복음 안에서의 인생을 살다가 설령 복음 안에서 관계 맺은 상대편이 날 기대 이하로 대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복음 안에 있는 자이였기에 그 관계와 상황을 감사함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4절에서는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 간구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 안에서 이 용어가 여러분들에게 비밀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나를 품에 안으신 것입니다. 나로부터 무엇을 받았기에 나를 구원하고 나로부터 무엇을 받았기에 나를 사랑하는 조건부적 사랑이 아니라 받는 것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여 품에 안겠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드림이 전혀 없었는데도 그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외칩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치 아비인 제가 제 아이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단지 제 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를 품고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절로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묻어있고 복음에 절여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부모 되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잉태하고 나서 가장 기뻤던 순간과 그때의 감정을 한번 추억해보세요. 그때 그 순간만큼은 그 자녀가 내 아이라는 것만으로 내가 기뻐하였습니다. 내 아이라는 것만으로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내 아이라는 것만으로 그냥 사랑스러웠고 감사와 기쁨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설령 그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큰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버리기보다는 그 아이의 고통과 시련을 함께 품에 안고 함께 가고 함께 울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고 복음의 세밀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의 감사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감사했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더불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 자체로 감사했습니다. 나로 더불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됐다라는 것 그 하나 이내 나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처까지 하나님 자신의 것인 양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같은 인생길 가는 것에 억울해하지 아니하면서 기쁨으로 동행해 주셨습니다. 나와의 관계와 그 관계에서 파생되는 일체의 모든 것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감사였고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아이를 바라보는 아비의 감사 수준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온몸으로 절감하는 은혜의 깨달음이 있었고 이젠 이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와 그 사람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했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나의 결점으로 생각했고 다른 사람의 수치를 나의 수치로 생각했고 다른 사람의 책임을 나의 책임으로 생각했고 다른 사람의 인생길을 나의 인생길이라 함께 가는 것에 동참했습니다. 그렇기에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가 엉망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엉망인 운명의 길들을 함께 헤쳐나가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요 여기에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의 존재 자체와 아이의 관계만으로도 감사하게 되는 아비의 감사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남편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아내와 시댁과 친정과 형제들과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아픔과 상처, 왜곡된 모습들, 이해되지 아니하는 여러 인생의 사건들까지도 함께할 수 있게 되고 비록 그들이 아이의 감사 수준으로 나를 대하더라도 바울처럼 그들로 인해 감사하게 되고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복음적 은혜의 깨달음이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각인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서울에서 사업차 일로 차를 몰고 강원도에 자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어느 날 높은 대관령 고개를 다 넘어와서는 이 비탈길 아래로 내려와서 평지에 이르러서 사람을 발견하고 급 브레이크를 끼익 하고 밟았는데 바로 그때 브레이크가 뻥 하고 터져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차에서 내려 자신이 내려온 고갯길을 올려다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려오는 중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식은땀이 막 나면서 살아있다라는 게 그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내 생명의 이 살아있음에 대해 온 마음을 담은 진정한 감사헌금을 처음으로 내보았다고 합니다. 늘 반복적인 살아있음이 어느 날 어느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색다르게 다가와 자신의 살아있음이 진정 귀한 것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의 깨달음입니다. 전 여러분들께서 관계상의 큰 아픔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이런 은혜의 깨달음을 가지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비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깨달음이 가슴에 몰려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오나 이 말씀과 설교로 복음에 대한 은혜의 깨달음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깨달음을 위한 삶의 과정을 아마 통과하게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에반 덱스터라는 남자 주인공이 뉴스 앵커를 거쳐 미국 하원의회에 당선되어 승승장구하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주인공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그 옛날 노아가 지었던 방주를 지금도 지어 여타 다른 무생물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일상을 사사건건 개입하시고 방해를 하셔서 기어이 하나님의 사명인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나가던 그 명성이 한순간에 바보 미친 사람으로 비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변한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도 그 관계와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기어이 세 명의 자녀와 함께 친정집으로 가겠노라고 선언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편이었고 신뢰하던 남편이었는데 순식간에 어색한 남편, 이해할 수 없는 남편, 낯선 남편이 되었기에 이 상황을 헤쳐나갈 용기가 없었고 이런 미친 남편을 사랑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과 관계와 남편을 바라보는 자신의 감정이 힘들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쉬면서 세 아이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남편에 대한 상념에 젖어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평범한 웨이터로 등장하시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아내는 하나님인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 대화가 오고 가는 중 지극히 평범한 웨이터로 등장한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봅니다. 아주머니, 만일 하나님께서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상황과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사랑스럽고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마련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에 암수 한 상씩 나란히 나란히, 영어로 강조를 합니다. Side by side, 나란히 나란히 넣어두신 이유가 뭘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쁘네요. 하고 물러갑니다. 아내는 한참 고민을 합니다. 고민 끝에 용기를 내요. 혼자서 바보처럼 멸시당하면서 방주를 여전히 짓고 있는 남편에게로 되돌아갑니다. 여러 화해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달링, 하니, 가족으로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 가족으로서 함께 이 일과 난관을 헤쳐나가야지요. 나란히 나란히, 사이드 바이 사이드 하면서요. 그리고 남편과 더불어 온 자녀들과 함께 방주를 짓고 수많은 이웃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함께 받는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이 아내는 남편의 상황과 남편이 있는 모습 그대로 비록 미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랄지라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남편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새롭게 회복하여 방주 짓는 바보 같은 일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그 예전에 남편의 돈 잘 벌어오는 것과 사회적 위신과 명예에 대한 감사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남편과 남편의 방주 짓는 어처구니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말입니다. 영화 초반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 남자 주인공과 대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봐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건가요?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나한테 시키는 건가요? 그때 하나님이 묘하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사랑 때문이지, 러브 스토리 때문이지, 너와 나의 러브 스토리. 너와 너의 가족의 러브스토리, 나와 모든 지구상의 러브스토리 하면서 그 말을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말씀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련의 큰 과정을 통해서든 복음에 대한 은혜의 깨달음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이 받아들여집니다.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복음에 대한 은혜의 깨달음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얽히고 설킨 내 상황과 관계에 대해서라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복음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형제와 이웃들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와 형제와 이웃들과 교제하십시오. 받기 좋아하는 아이의 마음에서 성숙하시어 복음 안에서 아비의 마음 곧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아비의 마음 곧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인생과 관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받기에 감사가 아니라 아직도 줄 수 있기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신 저, 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인생 추억과 관계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심에 감사합니다. 이젠 내일의 희망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성숙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먼저 한국판 추수감사절로 이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이웃 친지들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감사가 충만한 성숙한 감사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광고 한 두세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학교 이제 마지막 광고를 드립니다. 이번 수요일까지 마감을 합니다. 교재 신청해서 바로 기도 학교가 시작되겠으니까 좀 신청하실 분들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기 사랑의 술래 부부 영성 훈련 잊지 마시고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잘 부부가 상의하셔서 30일 주일까지 신청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사 발견 세미나,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개발하고 또 은사를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드려지는 세미나입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식사하고 한 2시경에 우리 손경현 권사님, 김정섭 안수집사님 그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좀 가서 이렇게 뵈었어요. 얼굴이 아주 화사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상태가 좋으시더라고요. 예. 다만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이유는 체크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상황인데 손을 꼭 잡으니까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는데 그때 그런 생각해 봤어요. 참 권사님 기적이죠, 감사하죠 그랬더니 참 그렇다고 그러세요. 예. 살아있는 게 참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하나 제가 참 우리 권사님 보면서 야 권사님 군기 들었네요 내렸는데 본인은 까먹었대요. 근데 김정섭 집사님 간증을 하시는데 의식에서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무슨 말씀하셨느냐면 이 부부가 사역훈련을 신청하셨거든요. 사역훈련 받아야 되는데 이랬답니다. 다른 것보다 그 말을 제일 먼저 했대요. 이야 그래서 군기가 확실하게 들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후유증 없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재직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우리 세 분 목사님 계속 시무청원 가을로회 때 이 시무청원을 재직회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아까 우리 가사에 맞는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예, 우리 김 목사님은 윤수일 씨를 닮았는데 찬양은 조금 예, 찬양팀 나와주세요.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가사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님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워하는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변함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사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감사의 기도를 우리 집중적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추석 명절을 주시고 쉴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만날 수 있는 일가 친지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믿는 성도들과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아마 이 모양 저 모양 가족마다 또 가정마다 이런저런 문제나 또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품에 안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화시켜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한 2, 3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를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말씀을 따라 격조 있는 높은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이의 감사가 아니라 아버지의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성도님들의 심령을 오르만지셔서 하나님 참으로 기쁘고 복된 자리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든든히 지키시고 오늘 주의 큰 어려움 없이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경원 사님의 출혈 중에서도 주님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거룩한 성령이여 온 교회에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교회 후퇴하지 아니하고 전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갈수록 훈련받은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은혜의 승전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가족과 동기들과 친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이 조국의 명절이 하나님만 온전히 예비한 한국판 추수 감사의 계절로 주 앞에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주셔서 다시 한번 일가 친지 사랑하는 가족들 모여서 정을 나누고 또 덕담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마다 가문마다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것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참으로 수확의 계절, 그 감사를 조상들에게 돌리는 것 아니라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돌려드릴 수 있는 영적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이 민족 전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방방골골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또 추석 명절 보내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마다 주님 화평케 하는 자로 성숙한 감사로 나아가게 하사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 전거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중환자실에 누워서 이 명절 힘들게 투병하는 손경현 권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뇌출혈 일어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긴 그 부분마다 주님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강건함으로 건강함으로 감사가 충만한 인생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가 늘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각자 삶의 처소와 현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홀로 보내지 마시고 주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절대 행복자의 삶을 날마다의 삶에서 훈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사가 우리 인생에 성숙한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를 배우며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바로 재직회를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잠깐 남아주시고 예배는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 찬송가 410장 찬송가 410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도 내려오세요. 찬송가 410장 반주 좀 부탁하겠습니다. 유인물 나눠주세요.
왜 내게 왜